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앉으십니다. 벌어진 땅에서 이제 버려진 존재들로 살고 있는 열 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죠. 그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칠 수 없으니까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죄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건 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 전능자시여 예수 전능하신 분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았음을 너희 몸을 보이면서 증명하여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질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과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미 병이 고쳐질 것임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하늘나라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만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약속을 이루시는 자이심을 그들이 믿기를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더 이상의 질문도, 더 이상의 의심도, 더 이상의 요청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록 그들은 아직 고쳐지지 아니하였고 고쳐졌다는 증거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지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들에 갔습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놀랍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병을 믿은 대로 고쳐주셨음을 그들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 세상조차도 버려버렸던 그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절망과 고통에서,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하나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 가면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충분히 이건 성경 예수님의 기적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병이 다 낫다는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이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병을 낳았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병을 낳은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바로 이 1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바로 그분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일으켜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드디어 그 반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병자가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들 스스로 보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쩌면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처절한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지 몰라요. 유대인 9명의 문둥병자와 1명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가 함께 10명이 되어 살았을 거예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는 결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래서 아홉 명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오직 감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감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문둥병자였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그가 뭘 가진 게 있었을까? 혹시 금덩어리나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집문서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너무 능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의 모습이 끝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감사했을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할 때 있어요. 우리 성탄절에는 어떻게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땡스기빙이죠. 뭘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실 땡스기빙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기빙을 받았기 때문에 땡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도움 주면 우리 이 집사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우산을 씌워주면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차 문을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감사를 예수님 고쳐주셔서 땡큐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우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도대체 뭘까요? 감사. 지금서부터 감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모른다면 심각합니다.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감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조금 친절하고 나한테 뭔가 해주면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정도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고마워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내렸을까요? 그것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병을 나았다는 것보다도 그런 감사 한마디가 더 크게 예수님께 느껴졌을까요? 아유 다들 갔는데 제 친구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니 기분 되게 좋구나 이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알기 위해서 시편 50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이 50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이렇습니다. 엘.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완전한 호칭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예배를 하러 모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로 나와, 제사를 하기로 나와 언약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 지금 예배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뭐냐면은 7절부터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 금방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다음 8절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재물을 나한테 엄청나게 번제로 가져왔다. 그런데 내가 그 재물 때문에 너희를 탓하거나 꾸짖거나 너희들이 예물을 잘못 가져왔거나 조금 가져왔거나 부족하게 가져왔거나 엉터리로 가져왔거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책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희 울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숲속의 모든 짐승들과 천사 모든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뭘 원하겠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한테 달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피곤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뭔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재물이 제사의 기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까요? 14절, 15절이 바로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재물로 감사, 재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린다는 것이요. 16절에 보면 엄청나게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성도라고 부름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인에게는 예배당에 와 있는데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누굴까요?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너희가 전파하며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 하고 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올리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악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내 말을 내 뒤로 여겨. 내가 말을 하면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멀리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훔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만나면 금방 합쳐져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서 또 가늠한 자와는 같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며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이 되고 미워하는 말, 사악한 말, 거짓말, 노한 말, 분노의 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악인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해요. 내 어미 아들을, 형제 자매를 갖다가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말이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하고 똑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받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러면서도 아이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더니 마치 너희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시편에 이런 엄청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의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감사예요. 우리의 예배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들 자 없으리로. 이거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미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근데 심판을 하실 때는 바로 공의를 선포하세요. 어느 것이 의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심판 때에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죄 가운데서 걷어나서 심판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가 졸아도 그가 넘어져도 그가 쓰러져도 그가 배반을 해도 그를 기다리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대 심판장으로 섰을 때에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네가 옳으냐 그러냐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한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배 제사를 말하면서 이 시편 50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2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나를 내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렸어요? 감사로 여러분들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정말 감사로 충만한 예배입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성경 말씀 외우고 뭘 말씀을 입에다 달고 다니고 율법을 선포하는 거 그거 아니라네. 재물을 잔뜩 갖다 놔도 온 세상 만물이 내 것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뭐 어떻게 드렸어요? 아, 예배 이렇게 졸면서 자리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인가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말 앞에서 주수 감사절이라고 이런 걸 음식 막 쌓아놓으면 그게 감사가 되나요? 감사헌금이라고 아 감사헌금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매주 10불씩 하다가 이번엔 20불 해야지 그게 감사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는 도대체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그 행동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지만 또 대화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 감사가 감사. 여러분, 아니, 평생 들은 게 감사해야 되는데, 설마니 하나님이 우리 뭐 차문 열어줬다고 땡큐. 이걸 감사로 생각하실까요? 그걸 감사로 생각할까요? 하,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문도 열어주고, 불도 켜고, 프로젝트도 쏘고, 이걸 하나님이, 오, 내게 예배를 드리게 생각하니 감사하다. 이럴까요?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느냐? 어찌 너는 행동이 옳지도 않은 악한 자인데 내 말을 전하고 앉아있느냐? 오히려 저주를 하세요. 뭐가 감사할까요? 감사의 태도일까요? 자, 우선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선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따라해보세요. 야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손을 이렇게 내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시작.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느껴지세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이것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내밀다, 펼치다.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또 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토다는 손을 내밀고 경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금 감사 비슷해지네. 자, 손을 내밀고 토다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유, 그럴듯하게 감사 같아요. 근데 이 감사가 야다라는 단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목적어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야다라는 이 감사한다는 단어의 목적어는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요. 놀랍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뭐 누가 도와줘가지고 어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목적어가 그 사람이 될 텐데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직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감사라고 우리는 누구한테 좀 친절해주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는 걸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너무너무 땅에 떨어지게 저주를 한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정의의 여신. 이러면 어떤 여자가 야당에서 막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요. 그럼 우리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는 여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여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호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감사를 마치 우리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로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개념이 인간에게서 흐트러,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카드 한번 감사 카드 쓰고 감사 기프트 카드 주고 이걸 감사로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감사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넓은 의미에서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와서 이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감사라는 용어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유카리스티아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원래 이거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동사인데 감사하다인데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유카리스티아인데 자, 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최상의 최고의 지극한 이런 것을 말할 때 유 헬라어는 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카리스란 말은 뭐죠? 은혜라는 말이 은혜. 최고의 은혜 이런 말이에요. 유카리스. 카리스란 말 은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 그것을 카리스라고 해요. 유카리스티아란 말이 바로 감사란 말인데 감사란 말 속에는 가장 지극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게 좀 말이 해석이 안 돼요. 감사? 지극히? 최상의 선물? 은혜? 그게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단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으면 하나 예를 볼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성찬, 성만찬 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유카리스티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만찬이 감사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성찬식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 성찬식을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만찬이 뭘까요? 뭐예요? 자, 성만찬이 뭡니까? 아이, 그거 있잖아, 먹은 거잖아. 뭘 먹어요? 아, 이거 보리떡 아니로구나. 성만찬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살이다 하고 주세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뭐라고요? 내 피다. 왜냐하면 잠시 후 몇 시간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내주면서 그걸 내 몸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웃으면서 이것을 내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 살이 찢겨 나가시고 피가 다 빠지도록 흘러내리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그게 성만찬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렇다면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단어는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과 우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카리스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카리스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그 은혜를 갚는 그런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불짜리를 넣어서 20불 넣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땡큐 한다고 해서 이게 최상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감사는 도대체 뭘까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내가 뭔가 그걸 어떤 것을 하는 것, 이걸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갚버려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최상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태도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에요. 알아야 돼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내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내게 주신 유카리스가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지 나도 유카리스로 들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는지 이거 모르면서요 교회 나와서 감사한다고 감사 찬송, 그것이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우리는 못 느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자만이, 그걸 깨닫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사님 삶에서 함께 살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걸 들어주셨다, 나를 나쁜 길로 안 가도록 나를 계속 내 마음속에 나를 갖다 채찍질 하신다, 이걸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이 내 삶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해지는 것이, 그래야 감사가 돼요.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내한테 느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남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은혜를 인정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면 감사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고 아니면 어떤 감사절이고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인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나요?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그가 돈이 있었나요? 그가 무슨 힘이 있었나요? 그가 자리, 뭐 높은 경험, 지위, 무슨 명예가 있었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를 한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처음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다. 감사의 첫 번째는 자기가 나았다는, 자기를 조금까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는 소망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이 뭉그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갔는데 보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내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떨어진 이 은혜를 이 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있어요. 내가 나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가 되기 시작. 이것이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1도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면 여러분들 첫마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나와요. 감사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 그러면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셨어요. 감사하면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감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문둥병자였는데 고쳐짐을 받았으니까 알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옳고 나았구나가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큰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감사는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열 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고 한 명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아홉 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유다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의 두 번째예요. 자기의 나은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와. 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돌아와. 시작. 돌아와. 돌아와. 세 번째가 이 돌아와요. 열 명이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문둥병이. 서로 보니까 코가 없던 자가 갑자기 코가 생겼고 팔이 막 이러던 자가 살이 나가지고 살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다리가 잘라져서 쩔뚱거리는 사람이 다리에 살이 붙어서 완전하게 건강하게 돼서 열 명이. 그러면 열 명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음을 증명해야죠. 열 명은 아마 모르겠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어디론가 가서 자기의 기쁨을 만끽했을 거예요.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돌아왔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그것을 아렸던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돌아온 것이에요. 돌아온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는 못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판단을 해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이 땅에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사장인 예수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음을 입었을 때는 세상의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하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돌아와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돌아와.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구원자에게로 돌아와야 돼. 깨끗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제사장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건 네 번째 감사의 형이에요.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카라 그래요. 샤카.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 그래요. 프레스쿠네오. 이 프레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 고백, 찬양, 경배, 뭐 이런 그다음에 감사, 이게 전부 다 한 단어예요. 시편에 나와 시편에 보면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고백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라는 건 예배도 찬양도 경배도 기도도 고백도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하고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병이 나음을 보고 그가 자기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광경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자기 나은 것을 보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가 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그가 발 아래 엎드리는 걸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 받았던 감사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아니, 우리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해주신 구원자이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명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시질 않았어요. 그들은 다 병을 낳았어요. 그 10명조차도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플러스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신앙이란 믿음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감사가 있어야 돼. 믿음과 순종, 결정적으로 이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질 않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이 사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라는 것은 10명이 가졌던, 너도 그 중에 하나로서 가졌던 믿음과 순종, 나를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 갔던 그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 이 두 개를 합쳐서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뭘까요? 당연하게 10명이 얻었던 육신의 건강함, 육신의 깨끗함, 육신의 나아짐 플러스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구원을 얻었었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과 내 구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면서 감사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평강,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평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7절, 18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6절에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되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믿고 순종하고 깨끗함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 10명 중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건강함을 얻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 주님께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에 속하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아홉에 속하지 않나요? 그 아홉에 속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중 하나라고 하는 그 중 하나, 이 15절 처음 말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양 한 마리, 그 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홉의 구원보다도 그 한 명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감사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의 삶, 자기의 나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돌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자, 그것을 주님은 감사하는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의 계절을 지나면서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의 발로 메마른 땅을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